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죄가 재앙을 끌고 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가 재난을 초래합니다. 범죄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하 뒷부분에 21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다. 그래서 21장에는 사울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4장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그 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계속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사울 때문이다. 사울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똑같은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그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 집안도 연약하고 다윗의 집안도 연약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들려준 사무엘 하에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 하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위대함,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위대하다 이러면 정말 우리와 전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실하고 다윗도 얼마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다윗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우리의 삶이 전혀 뭐 전혀 다른 인생이어서 우리는 다윗의 발치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인생에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세바도 그렇지만, 바세바 사건도 그렇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성경 기자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 하신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시험도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늘 주기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4장 1절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시험을 잘 이겼거든요. 이를테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해가지고요. 사실 고생은 더 오래 했지만 다윗이 정말 사심이 있는 사람 아니고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런 거를 입증해낸 거죠. 그런데 24장에서는 아니에요.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명확하게 이 전쟁은 말이나 병거나 백성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거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처음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물맷돌로 쳐 죽였을 때 그것은 군사적인 능력이었다기보다는 사실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다윗은 한평생 그런 믿음의 승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군사력을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힘있는 왕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턱도 아닌, 이거는 정말 말도 아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 때문에도 3년 기근 겪었지만 다윗의 범죄 때문에도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가 언제든지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고 죄가 기도응답을 막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점이 가시가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죄에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어제 우리가 길게 읽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 가하스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가하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어제 우리가 이 본문 읽었을 때 여러분 거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유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람문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를 보았다는 표현도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윗은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질 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인 줄 알았고 또 그 전염병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다 주목하며 있었는데 가하시 나타난 거죠. 가하시 와가지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가하시 왜 여기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앞부분에서 요압이 인구조사 이거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고 심지어 요압조차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말했을 때 왜 나단 선지자나 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사실 애매해요. 그렇지만 여튼 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람문나의 타작마당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가하시 말한 대로 올라가서 아람문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뭐 이런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큰 범죄여도 사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 고백 속죄의 죄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책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고백,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막았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천사가 멈춘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린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사고 팔지 못했어요. 그죠? 땅을 사고 팔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이 땅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처음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여부스를 점령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부스 사람의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다윗성이랑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지었는데 거기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부스 사람은 다윗성 바로 붙어있는 곳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성에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을 점령하고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혹은 타작하고 살았는지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요 역대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재앙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성전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라 24장은 성전 건축 이야기의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재앙을 막아선 이 자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죄 용서받았던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무엘라 24장은요 성전 건축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그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리아산이 어디에 나오나요? 모리아산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연결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좀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큰 어떤 은혜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재앙을 막아서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고 자기 연약함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죄는 재난을 초래하는데요. 회개는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지으며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무릎 꿇으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빚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면 여러분 선한 열정과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